하나님, 저희들의 금요 일을 기도회로 허락해 주셔서 이 금요 기도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행한 바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2세대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다 그들의 시차가 누여지고 죽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하셨습니다.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무엇을 하냐면 거제를 드리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바친 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립니다.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 이 제사, 이것이 거제를 드리다. 이 거제 제사는 무엇이냐면은 올렸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곡물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신 그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다가 다시 제사장이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받는 것이 거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소산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농사에서 얻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그들의 양식으로 먹고 때를 따서 메추라기도 주셨죠. 그런 것들을 먹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수확한 거, 땅의 소산을 자기들이 경작하고 뿌리고 씨를 뿌리고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을 또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주셨습니다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이 거제로 타작마당과 같이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 소산물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이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경작해서 이거 얻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곳에서 주신 그 소산물에 대해서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이거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노동으로 이러한 소산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산물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의 소산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고 이렇게 거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라. 이 말은 신약시대에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또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 예배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고 또한 우리 결심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의 주권과 섭리를 인식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처음 익은 곡식을 하라는 거죠.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다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져 듯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늘 감사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범죄하였거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용서함을 받거든 이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삶, 사죄 은총을 받는 삶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여호와께 그 23절에 들어오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이 화제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 grain offering이죠. 곡물로 드리는 거 이렇게 잘라서 가루로 돼서 잘 정제돼서 전제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drink offering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거 그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회중이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이란 말은 의도치 않은 죄입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의도적인 고의적이지 않은 죄다. 우리가 실수로 하는 죄. 여러분 고의적이라는 것은요 크리스천에서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 것을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보다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이 부지 중입니다. 내가 의도하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unintentional sin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하여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이게 화제가 burn offering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우는 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번제물을 머리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하면 속죄가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소제도 가늘게 정제된 것이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그런 순전한 희생을 뜻하고 있고 전제, drink offering입니다. 이건 붓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 사역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제사를 우리가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온 또 속죄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25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죄도 문제가 있지만 전 회중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 더 큰 죄가 되겠죠. 그래서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의 삼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제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사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 번제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완전히 희생적인 제사를 예표하면서 드리면서 이 아까 말씀한 이 곡물 이 소제와 전제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다 삼을 받을 것이다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7절에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제사장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 속죄의 죄를 통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이 사실 레위기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사실 부지 중에 unintentionally 죄를 졌지만은 허물이 있지만 이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이 허물이라고 합니다. transgression 주로 이 sin이라고 그러죠. sin도 되죠. 그래서 부지 중에 벌하여 허물이 있으니 이 허물도 죄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그리고 레위기 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이건 아까 회중 전체고 그 다음에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을 때 레위기 4장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죄를 졌을 때 자기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런 깨닫는 것이 죄를 자각한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줄 수도 있고 제사장이 깨우쳐 줄 수도 있고 그 당시엔 그렇겠죠. 제사장이 깨우쳐 줄 수도 있고 그럼 지금은 누가 깨우쳐 줍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뭐 설교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각하게 하십니다. 인정하게 하십니다. 이 죄를 깨닫는 거, 인식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냥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민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의 죄가 그 제물한테 전가됐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에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내가 사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Eternal life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으면 그의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도했던 죄든 의도하지 않았던 죄든, 여기서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부지중에 진 의도하지 않았던 죄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있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서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제를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제물을 그에게 암염소, 흠 없는 암염소를 뭐 끌고 와서 평민일 때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불 틀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서, 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의 속죄 사역으로 해서 예표하심을, 그의 속죄로 인해서 이 시대 벌써 속죄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는 거야. 모세오경,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 있었으니까 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당시에 레위기서까지는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 제사장이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전해봤던 그가 결국 깨우쳐주겠죠. 평맹이나 족장이라든지 온 회중에게 그들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족장, 아주 여기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랬습니다. 이스라엘 회중한테도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하지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왜냐하면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는 모든 그 수많은 그 수십만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같이 그 수송아지에다가 안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중에 대표되는 그 지도자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예표되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장래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결국 구원받게, 구속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이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렇죠?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결국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근데 부정한 자에게 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수할 때 그 어떤 동물이나 염소나 황소한테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될 때 그 안수하는 자가,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안수하는 자와 그 염소 황소하고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물이 죽어가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동물이 대신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대표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사실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그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그 동물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지만 죄를 전가하듯이 죽지만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죄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래서 동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 황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에게 결국 부정한 자에게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소나 황소를 우리가 죽이는 그런 피, 그 죽이고 그 피를 뿌리게 됐다는 것이 바로 그 동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죄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를. 자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겠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요 우리의 양심 죽은 행실 하나님 앞에 지어진 우리 죄악된 삶 이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 동물의 피들이 염소랑 황소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자 제가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첫 언약 때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입니다. 과거로 들어갑니다.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심지어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보혈의 피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하라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과거에 이미 죽었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가 소급이 된 거예요. 소급이 돼서 그들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미리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가 소급이 돼서 그들에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장이건 누구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말씀으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깨닫게 된다는 게 그냥 깨닫는 제사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이 시대의 목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말씀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대는 목사를 통해서 그게 깨달아도 그건 엄연히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죄를 자복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깨닫고 그걸로 끝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의 여 앞에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범한 죄를 깨닫고 그에게 깨우치면 일반 사람들은 한 사람들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죄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범한 죄를 깨우치게 되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내 죄가 그에게 전가돼서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됐구나. 용서함을 받 그래서 그 죄가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서 그 피로 인해서 저게 제단에 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찍어 번제단 틀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아까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죄의 사함을 그리하면 28절에도 부중의 한 사람 죄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니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였다. 부지 중에 unintentionally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을 때 믿음으로 안수했을 때 그들 죄가 전가됐을 때 그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삶의 길을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씀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1세대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그들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 죄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완전한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예수님의 피로써.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우리가 1서에서는 우리가 늘 말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사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럴 수도 있지. 죄를 미니마이즈하고 축소시키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는 뭐 다들 짓는 것이고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이 죄가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한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경고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무엇을 다 하든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 배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그게 죄가 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갖고 영적으로 그러든 지식, 영적인 지식을 득도했고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든지 다 괜찮다.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훼손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도 그렇죠.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생각해보고 아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생각해서 그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분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의미인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이런 속죄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의 완전한 속죄죄를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고의적으로 죄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0절을 보면 30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비방한다. 이 고의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항한다. 그 여호와를 비방한다. 31절 그런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유혹에 빠져서 이런 죄하고는 다르게 고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결국 멸망받게 된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성경에서 어떤 죄냐면 성경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하나님 앞에 지면은 신약에서도 여러분들 그 성령 회방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징계하고 멸망당하게 아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도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했을 때 그냥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죄를 졌을 때는 이게 다 고의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자. 그럼 그럴 때는 결국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회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멸시하고 완강히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죄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이 베드로 앞에 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공동체 안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으로 진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근데 그도 또한 그 초기 시대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그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니 내 거니 그런 게 없이 초대 시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 자기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다 하나가 되는 그런 희생의 그런 공동체가 그때가 사는 거 희생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4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고의적인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 나는 고의적이지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신약시대 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한테 경고받고 지탄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행위를 보였죠. 근데 그 행위가 겉으로만 보여주는 행위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요,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럴싸한 외식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결국은 그 외식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내면 속에서 짓고 있는 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그들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 내면 속에서 있는 끊임없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성령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외식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다 고의적인 죄를 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각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 중요성이, 죄를 자각하는 깨닫는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를 우리가 믿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의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해서 길티 필링에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되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의 땅은요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자그마한 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더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핍박하고 나는 포행자의 핍박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의로 진 죄를 진 사람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도다. 자기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그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 제사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허물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해 해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피로 구속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죄 구렁텅이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였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각시키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시간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